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약간은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 본문을 다루려고 하지 않고 한 중요한 토픽, 바울이 내가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중요한 한 토픽, 이 토픽을 어떤 방식으로 바울은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할 때 어떻게 섬기는 것을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이 본문은 그런 일에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고 힌트를 주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 본문의 흐름의 결을 살리는 것보다는 약간은 주제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이 본문을 같이 한번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부르실 뿐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셨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는데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그죠? 본문에 보면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도대체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게 뭘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과거 옛날에 우리가 젊었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주님을 제대로 섬기고 싶어서 몸부림치면서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열이 하나님을 좀 제대로 섬기고 싶어하는 열망보다도 삶에 너무 많이 에너지가 빼앗기고 신앙은 자꾸 중심 자리에서부터 조금씩 물러나고 있는 경향이 성도들에게 교회에 자주자주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여러분이나 저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그죠? 어떻게 섬기는 것을 사도는 그렇게 표현했는가? 우리가 한번 본문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제일 먼저 여러분 그 주제가 나와 있는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여러분, 본문에서 바울이 제일 먼저 내가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 주목해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삶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할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것 이런 것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제일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겠지요. 골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대표적인 모습들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예배의 처소에서 여러분이 기도의 골방에서 가장 성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의 나머지 삶의 영역에서는 전혀 예배의 현장에서나 기도의 골방에서 드러내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기독교를 모르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여러분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이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그게 기독교가 여러분을 데려가고 싶어하는 지점이에요.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제일 큰 문제는 하나님에게 무관심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데 잘 못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르게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게 죄인들의 제일 중요한 문제고 거듭난 성도의 삶의 제일 중요한 표시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의 제일 중요한 부름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공경함이 묻어난다면 여러분이 일터에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대하고 이웃들을 대할 때 그 자리에도 예배하는 자세와 삶의 원리들이 묻어나야 기독교가 생각하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 섬김이 되고 성도다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기를 때 자녀를 대해서 무슨 말을 할 때 자녀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계획을 가질 때 그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밖에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 섬김이 묻어나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녀를 기를 때 가족들을 위해서 밥을 할 때 일터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섬김이 묻어나야 그게 정말 예수 믿는 제대로 된 삶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여러분이 예배의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다움이 드러나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 예배의 참된 진정성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일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뭔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상급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아파트를 사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다 쓰다가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유업의 상급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전부가 하나님을 섬기는 연장선에서 사는 것. 이게 오늘 이 본문이 다루는 첫 번째 중요한 교훈. 두 번째,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할 때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심령, 여러분을 구성하고 있는 영적인 요소를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바깥으로 드러나 보이는 외면, 외적인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구성하고 있는 내면적이고 여러분의 존재의 중심이며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의, 진정한 생명의 요소를 담고 있는 그 심령, 영적인 요소를 담아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바깥으로, 여러분들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안 섬기는가 그게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존재의 제일 중요한 근원이고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생명, 부모에게서 받은 생명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가장 중요한 생명적인, 진정한 생명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 영이 담겨 있는 섬김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바울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체면이 참 중요한 이 조국 사회에 다른 사람이 뭐라 하나 하는 것에 너무 쉽게 좌지우지되는 이 조국 사회에 성도인 여러분과 저는 정말 온 마음과 전 존재를 가지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의 껍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중심을 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설교했을 때 제가 아내한테 오늘 내가 잘못했어 하고 사과했더니 아내가 저를 딱 이렇게 눈을 딱 바라보면서 오늘 당신의 사과에는 진정성이 결여되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여러분, 제가 아내랑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아, 이게 적당히 해서 속여지는 게 아니구나. 그죠? 그렇게 속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내와 남편은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대하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죠? 여러분의 외면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생명의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중심이 담긴 섬김. 이게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할 때 첫 번째 의미이겠죠. 두 번째, 그 심령이라고 말할 때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육신과 대조하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육신으로 섬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육신의 요소는 언제나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요소를 육신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 살았던 삶의 방식이죠. 그죠? 우리가 뭐 훌륭한 일을 하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여기면서 우리는 살았는데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세상 살지 않고 그런 것으로 나를 드러내고 나를 평가하려고 하지 않고 나는 잊어버리고 나는 내려놓고 나는 깨뜨리고 나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 부여도 하고 싶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의 아름다움과 성령의 살아 역사하심과 진리의 참됨이 온전히 드러나는 일에 마음을 다 기울이며 하는 섬김. 이게 심령으로 섬기는 할 때 두 번째로 말하고 싶어하는 그겠지요. 여러분, 기준이 너무 낮아지고 있다. 조국교회를 생각할 때 기준이 너무 낮아지고 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는데 그냥 자기 방식으로, 자기 논리로, 자기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너무 쉽게 하나님도 자기처럼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것처럼 기준이 너무 낮아지고 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처럼 바울이 내가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나에게 초점 맞춰져 있는 어리석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바깥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일 멈추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더 높이는 그런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바울이 말하고 싶어했던 두 번째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외적인 모습이 아니고 여러분의 존재의 근원과 중심을 담아서 나에게 초점 맞추어지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그분께 초점 맞추는 정말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전부를 가지고, 내 일부가 아니라 내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 어린아이들 참 많잖아요. 그 아이들 이렇게 보면 제가 늘 그런 거 느껴요. 아, 이 아이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아는구나. 그죠? 아이들이 어려도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게 자기를 사랑한다고 느끼면 앞에 와서 주눅들거나 눈치 보지 않아요. 정말 자유를 느끼며 전인격으로 행복해하며 그 사랑을 받고 사랑을 행복하게 누리는 어린아이처럼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실 때 이 아이들처럼 천국을 맞고 주님을 그렇게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의 어떤 것들을 남겨놓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함으로 섬기고, 아무것도 남겨놓으려고 하지 말고 뭔가 챙겨놓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이거는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말고 주님께 다 내어드리면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할 때 바울이 말하고 싶은 말이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전부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해 본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일부만 꺼내어서 보여주면 상처를 받게 돼요. 주님은 여러분의 전인격과 삶의 모든 자리를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싶어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좋아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은 여러분과 제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자식을 기르는 것 하나, 나에게 선물로 주신 아내와 남편 사랑하는 것 하나, 우리가 얼마나 한계투성인지를 우리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봤어요. 아내 한 사람, 그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허물투성이에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다 드리고 우리의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것이 정말 이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에게 논리적으로는 동의가 되겠지만 살면서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은 불보듯이 뻔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구절에서 사도는 뭐라고, 내가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는지 한 번만 더 주목해서 보십시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일은 여러분이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지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들 예수의 복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지. 그죠? 그분이 도우시고 그분이 선물로 주신 성령의 은혜가 있고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이 그렇게 아들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맨얼굴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그 자리에 안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다해 은혜의 성령님을 의지하고 생명의 말씀을 딱 붙들고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는 것과 똑같이 내가 내 심령으로 섬기는 나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기준이 떨어지는 시대의 경향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어리석게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성령의 도움으로 정말 내 심령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여러분과 저의 행복의 근원이에요. 딴 거 남겨놓지 말고 하나님 한 분을 다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정말 행복한 게 여러분과 저의 존재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말할 뿐 아니라 어떤 것이 그런 삶인지도 몇 가지 예를 보여줘요.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을 심령으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전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여러분에게 힌트를 줄 수 있는 충분한 본문이기 때문에 본문 안에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 구체적인 몇 가지 예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첫 번째, 8절 한번 보십시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사님, 제가 정말 내 심령으로 하나님 섬기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근데 기독교를 한번 잘 보십시오. 그게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게 여러분이 예배에 올 때 더 뭔가를 이렇게 더 조신하게 옷 입는 것부터 표정부터 말에 이르기까지 집을 났을 때 오늘 예배 가는 날이니까 걸음걸이도 평소와 다르게 조금 더 이렇게 걷고, 우리는 신앙을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이 여러분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구체적으로 그게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지체들에게 예수 잘 믿는다는 소문이 들리고 그 예수 잘 믿는다는 소문이 다른 사람들의 그런 소문이 들릴 때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게 첫 번째 예로 8절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나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든가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여러분의 신앙의 바로미터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목회를 40년 달려오면서 제가 한 번씩 너무너무 답답한 것은 왜 이렇게 조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틀림없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면서도 이웃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수도 없이 결심하면서도 왜 이웃들에게는 이렇게 소홀히 대하는 것이 작게 여겨질까?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바라보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바로미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바울이 너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할 때 이 너희는 바울이 섬긴 성도들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그들의 소문이 온 세상에 퍼졌는데 그 좋은 믿음의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진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자기와 뭐든지 연결되어야 좋아하는 우리들의 철저한 이기적인 어리석음이 배제되어 있는 감사가 오늘 우리는 사도에게서 보이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뭐든지 나하고 연결되어야 돼요. 그러면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하고 무엇이든지 더 잘하고 싶어하는데 우리하고 연결 안 되면 아무 관심도 없는 너무나 어리석은, 여러분 어떤 면에서 미국 사회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사회 같아 보이지만 그 사회는 룰이 있어요. 룰. 저는 우리 사회를 볼 때 어떤 것은 미국보다 더 나쁘다. 미국은 아주 개인주의적인 사회 같지만 룰이 있어서 그 룰을 깨뜨리지 않아요. 존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늦게 받아들여서 이 개인주의가 아주 이기적인 형태로 자꾸 드러나요. 룰을 무시하면서 룰을 다 깨뜨리면서 드러나기 때문에 어떤 것은 더 나쁜 모습을 갖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심령으로 섬긴다 할 때 하나님이 그 복음을, 그 복음이 로마에 전해지고 로마에 그저 전해질 뿐 아니라 예수 믿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소문이 전 세계에 퍼질 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나하고 아무것도 하나 연결된 게 없는데도 주님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싶어하는 내 중심을 돌아볼 때 그렇게 내가 다 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해서 그렇게 귀한 소문이 들릴 때 내가 감사하고 내가 위로가 되고 내가 감격이 있는, 바로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들을 인한 순전한 감사, 다른 지체들과 다른 교회를 인한 기쁨. 제가 어디 조국 교회를 좀 다녀보면 자꾸 성도들이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해요. 나는 이제 좀 다른 말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 거 말고 우리 교회 때문에 많은 좋은 교회가 나오고 우리 교회보다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이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안 믿는 사람처럼 뭐든지 나하고 연결되어야 작은 거라도 관심 가지는 그 수준 말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좀 눈에 들어오고 남들이 기쁠 때 내가 같이 기쁘고 남들이 아프고 남들이 눈물 흘릴 때 내가 같이 우는, 그게 그저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그런 변화가 와서 성도의 삶에 진정한 다름이 좀 만들어지고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내 심령으로 섬기는 일들이 이제는 좀 더 온전하게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 눈치나 보고 사람들의 평판이나 기대하는 그런 유치하고 어리석은 일 말고 하나님 한 분의 눈앞에 딱 서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들의 행복이 나의 기쁨과 감사가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그들에게 들리는 그 좋은 소문이 나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우리가 지난주에 선교사님들의 선교 보고 듣는 것에 대한 광고를 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큰 거 하나라도 연결이 되어 있으면 관심을 갖지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 관심 없는 그런 거 말고 이영 말리 그 땅에서 참 사람 하나가 예수 믿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고 그것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섬겨서 돌아올 때 그저 그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게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좀 더 순전한 기쁨. 그죠? 좀 더 정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좋아하는 감사. 이게 첫 번째,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9절에 다시 한번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모습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 중에 항상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하는 요소가 들어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심령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드러나는 구체적인 예시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까? 기도에 항상 쉬지 않고 말하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그죠? 기도에 대한 감정을 들어보면 전부 내가 복받는 이야기, 내가 잘되는 이야기 하다 못해서 내가 잘되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 자식 잘되는 이야기, 친척 잘되는 이야기 순전히 그런 것밖에 나눌 줄 모르는 이 정말 어리석은 조국 교회에 여러분의 기도에 항상 쉬지 않고 말하는 누군가가 있어서 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하는 구체적인 표시가 있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한 번씩 저를 찾아올 때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문제를 갖고 찾아올 때 정말 애니타임 웰컴 하지만 때로는 그런 주제만 말고 여러분이 항상 기도 중에 쉬지 않고 말하는 누군가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아픔을 나누고 같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로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일이 있기를 기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 건축을 하면서 몇 가지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저녁에 하는 기도회가 있고 자녀들과 함께하는 새벽 기도가 있는데 제가 기도회를 평생을 이렇게 기도회를 인도해 보면서 느끼지만 사람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왁작하다가 때가 흐르면 점점 기운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대표 선수들만 남는 그런 기도회를 숱하게 평생 해왔어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는 자녀들을 위한 새벽 기도회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새벽 기도회는 제가 평생 겪었던 그런 기도회로 그 기도회를 만들고 싶지 않아요. 정말 갈수록 더 많이 모이고 갈수록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주님을 많이 부르짖는 그런 기도에 그 기도에만큼은 그렇게 되도록 기도회를 하고 싶은 게 담임 목사의 소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십시오. 여러분이 자식을 다 길렀기 때문에 안 온다면 그건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겠어요. 자식을 위해서 이제 기도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기도 안 한다면 그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어요. 오십시오. 자식을 기르고 있는 부모도 와야 하고 이미 다 길른 부모도 와서 우리가 자식들 제대로 못 길러서 방황하고 황금 같은 30대, 40대를 교회 바깥에서 그렇게 보내고 있는 우리의 아들과 딸들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가슴 아리했던 것들을 다시 붙들어서 우리의 이 또 다른 자식들은 절대로 그렇게 기르지 않으리라 다짐하면서 내 자식들처럼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에 항상 쉬지 않고 누군가를 말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하는 구체성이 있는 것이겠지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11절과 12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10절부터 우리가 같이 읽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도에 쉬지 않고 말하는 그들을 기도하고 있으니까 됐다 이렇게 여기지 않고 사도가 뭘 원하고 있습니까? 얼굴을 마주하여 보고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기를 사모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됐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바울은 아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것은 너무 감격적인 일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바울은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진실한 성도들에게 누가 있습니까?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딱 나오려고 결심할 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교회를 못 나오게 만드는 원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 도모가 실패해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과 믿음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합니까? 쉬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불행한 성도, 예수는 믿는데 너무너무 불행하고 예수는 믿는데 아무 활력도 아무 열심도 없는 그냥 적당히 믿는 사람 되도록 만드는 게 악한 것의 도모예요. 복음의 영광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행해 주신 이 구원의 종기와 아름다움이 뭔지는 전혀 모르고 그저 세상살이에 부닥쳐오는 이런저런 불행과 아픔 앞에 불행해하고 그 닥쳐오는 예수 믿는 삶에서 닥쳐오는 고난과 수고로움들을 불편해하면서 불행한 성도의 삶. 예수 믿는 것은 못 막았지만 예수를 믿었는데 제대로 믿어서 너무나 행복해하고 말할 수 없이 감격스러워하는 그런 예수쟁이 안 되도록 만드는 것이 이 마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소문이 나서 예수 믿고 있다는 그분들을 찾아가서 힘을 다해 그들이 견고하고 진리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견고한 성도로서 예수 믿는 행복이 뭔지를 아는 성도가 되도록 그들을 돕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준이 너무 떨어졌다. 자녀들이 교회만 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경험했지만 중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떨어져 나가잖아요. 교회만 오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부모들조차 중등학교 고등학교 가면 교회 가지 말고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라 그래요. 막 속에서 저는 막 천불이 납니다. 그런 사람 다 골라내고 싶어요.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교회 너무 많이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 잘못 고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적당히 믿는 걸 기뻐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미친 것처럼 믿기를 원해요. 미친 것처럼, 병자처럼, 이거 하나밖에 길이 없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길러내고 싶은 게 저의 소원이에요. 근데 교회를 너무 많이 오는 게 뭡니까? 미쳐야 되는데. 교회 밖에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살기를 원하는데 그게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자녀들이 견고해지도록, 믿음에 견고해지도록 바울이 가서 그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므로, 여러분 여기 은사를 어떤 분은 기적을 행하는 것, 권능을 행하는 그런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런 은사라고 해석하기를 좋아하지만 여러분 이 본문의 은사가 단수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으면 복수로 썼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다가 성도들이 견고해지고 굳건해지는 것은 은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진리의 깊이 뿌리를 내릴 때 견고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여기 은사를, 그런 은사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바울이 진리를 가르치고 목양하는 목양을 통해서 이들을 견고하게 세운다, 그렇게 보면 틀림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견고하게 세우되 바울이 하나를 추가했어요. 바울은 너무 훌륭한 선생이고 탁월한 사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는 너희들을 가르칠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11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했지만 12절을 더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가르치고 특정한 사람들은 배우는 이런 종교가 아닙니다. 아무리 출중한 사도 같은 사람도 그들을 통하여 받게 될 위로가 있고 그들에게 배우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는 게 교회 공동체죠.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듣기만 해. 그런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같이 위대한 일꾼도 피차 아니함을 얻는 것이, 그들을 통하여 바울이 살아나고 바울을 통하여 그들이 견고해지고 하면서 교회가 세워져가는 것이 교회의 속성인데,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심령으로 섬기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지체들에게 너는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듣고 그냥 가만히 배워, 여러분 그러면 교회 망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처럼 위아래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가만히 듣고 배우고 어떤 사람은 틈나는 대로 가르치고 말하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바울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배우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저 민주적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민주적으로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존귀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그냥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하게 여기면서 귀를 열어 듣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 우리 본성에 너무 안 맞지만 한치도 뒤걸음질 치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온 교우들이, 제가 볼 때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은 정말 하나님을 심령으로 섬기고 싶어하는 성도들이라고 여겨져요. 그런데 그렇게 말만 하지 않고 그렇게 다짐만 하지 않고 이런 구체적인 영역들에서 우리가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표시가 공동체에 나서 공동체가 더 성숙해지고 더 견고하게 자라고 변화가 일어나는 복되고 귀한 역사, 온 공동체에 풍성이 넘쳐나게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